양태와 창과 수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소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세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준비였더라. 아멘. 언젠가 작은 여우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독수리를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수리가 활짝 하늘을 쉽게 하늘을 날아올라서 다시 공격해서 여우를 잡을 것 같았지만 영리한 여우는 땅에 앉아있는 그 독수리가 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좀 다릅니다. 날개의 짓을 잘 못합니다. 주류 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2m에서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날개 짓을 해서 날아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처음에 날아오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높은 나무나 벼랑 끝에 있다가 날개는 좀 쉽습니다. 그때도 날개 짓을 하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리면서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이죠. 땅에 앉아있던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는 그냥 날아오르지 않고 뒤뚱뒤뚱 두 다리를 모아서 뒤뚱뒤뚱 뛰다가 겨우 어설프게 날개짓을 하다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새들은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날개를 퍼뜨리면서 아주 빠르게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그 몇 걸음 뛰는 그 순간을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독수리를 괴롭히더니 결국은 자기의 덩치 몇 배나 되는 그 독수리를 먹잇감으로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독수리가 지상하는 것이 꼭 독수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독수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 힘을 가지고 파닥거리다가 결국은 날아올라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인생의 거친 풍랑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언제나 그 끝은 대실패입니다. 언제나 대실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활공을 말합니다. 활공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엔진이라든지 다르게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기류를 이용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 파닥파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기류를 이용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자신이 스스로 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불어 올라오는 기류, 그 기류를 이용해서 급상승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새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복은 성령의 바람이 성도의 삶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날아오름의 주체가 날개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그 끝에는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높으로 와야 우리는 저 하늘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참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새는 100% 자력으로 움직이죠. 오직 자신의 날개짓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날아가니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은 쫓겨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면은 그 비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날아갑니다.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참새처럼 자력으로 살면서 인생의 비바람만 불면은 비바람에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쫓아서 성령의 바람과 하나가 되어서 높이 올라가는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주하게 또 번잡하게 날개를 막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잠잠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전에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그런 노래가 있었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담 때부터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다시 오마 하시면서 올라가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에 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잘못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하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마음이 불안해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불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승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인데 저 악한 자는 왜 저렇게 잘되고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잘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불평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려면은 그때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꾀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불평해야 되는 순간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이미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잠언 20장 22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달려가서 이 악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나서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를 갚아야 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지금 이미 승리를 쟁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기가 막힌 현상을 보여주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느냐,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다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다니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할 때도, 우리 마음이 고조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찬송하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결국에는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성도가 두 날개를 펴고 팔공하면서 하늘을 기상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비행기는 날아올라야 그것이 비행기죠. 성도는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조금 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활공하면서 여기서 퍼듯 저기서 퍼듯 뭔가 요란스럽기는 한데 실제로는 살펴보면 날아오르지 못하고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죠. 그러한 성도는 조금만 힘들어도 날지 못하고 웅크려 들게 됩니다. 숨어버리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파닥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참새는 태평양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파닥파닥거려도 못 건너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어떤 바다이든지 어떤 험산 줄령이든지 편안하게 날아 유유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담담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악한 말이, 불평할 말이, 원망하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날개짓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담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오른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시야 왕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시야는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주변 국들에게 조공을 받았죠. 그는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파고 보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국방도 튼튼히 했고 경제도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된 이유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강성했다, 그가 성령의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된 것은 결코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할아버지로 늙어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만은 그가 모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아내 사례를 정결한 모습으로 찾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을 데리고 북쪽 4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는 이런 귀한 일도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흐뭇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자크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입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만은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자유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미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와 같이 귀한 도우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우시하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은혜를 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사용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조건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26장을 읽어보면은 우시아에 관한 기록 중에 다른 왕들과 조금 특이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는 가축을 많이 길렀고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가축을 참 많이 길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돼지도 길러보았고 소도 길러보았고 염소도 닭도 토끼도 개도 고양이도 많이 길러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키우다가 보면은 이 가축의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염소 키우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염소를 몰고 냇가로 가서 풀이 많은 곳에 말뚝을 박아둡니다. 그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죠. 방과 후에 뛰어놀다가 오후 늦게 한 5시경이 되면은 냇가로 뛰어갑니다. 냇가로 뛰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박아놓았던 염소와 새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반응을 하지 않던 이 염소들이 제가 뛰어가면은 저를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빙빙 돌면서 제가 가면은 막 물을 뜯으려고 좋아서 비비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염소를 어찌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가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성이 착합니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가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축과 교감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키웠던 흰 염소 새끼를 낳았는데요. 새끼 세 마리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새끼도 흰 염소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염소 새끼들이 제가 보고 싶어서 끌려가면서 매하고 울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눈이 퉁퉁 붓도록 혼자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가축을 키우기를 좋아했던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죠.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축을 키우는 목자의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축을 좋아하십니다. 가축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 하나님도 그래서 가축을 좋아하는 사람,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시아는 또 농사를 좋아한다고 성경 말씀에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요, 물을 주고 김을 메워주고 거름을 주고 같은 말이죠.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신비롭게도 이 식물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였던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희 논에 있던 벼들은 중년이 되어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죠. 그 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다고 해서 농사가 사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 과정과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신비로운 과정,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농사를 지으면서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던 우시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농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정직하게 잘 짓는 사람 또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시아는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목축과 농사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축이었고 그리고 농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기와 같은 것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당시 왕들은 대부분 사냥과 건축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러나 우시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목축과 농업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땅을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파고 풀을 길러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좋아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회원국들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률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도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정선입니다. 왜 정선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냐면은 그곳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돈을 따면은 재미가 있어서 더 따려고 더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도로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목회자들이 자살 방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경찰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경제에, 그곳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들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종의 노름입니다. 노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노름 좋아하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별을 해내셔야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것이죠. 술, 담배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오. TV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걸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제 아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들어간다 TV를 보고 앉아있어요. 저도 후보자 옆에 조금 앉았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 그 안에 보니까 도깨비가 나오고, 제 아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도깨비고, 이 사람은 저승사자고, 그 사람들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깨비고, 이 사람은 저승사자고, 저 사람들은 저 여자는 귀신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전생에 뭐 이 왕이었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또 이렇게 현재 또 태어나서 만나고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날 밥을 먹다가 TV가 켜져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또 조금 이따 밥을 먹다가 또 돌려보니까 또 저건 시대가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깨비 나오는 그거냐고 그랬더니 또 아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래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전생이, 이생이, 그리고 도깨비, 저승사자, 귀신들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드라마 안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이 아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거 빠져있는 분들인 것 같아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TV 깨워서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끊어놓으시든지 필요한 것만 다 보시든지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TV 그 도깨비와 그 저승사자에 빠져있는 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빠져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안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부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해집니다. 책을 좋아하면 지혜로우시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건강해지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일을 안 주신다.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 계시죠? 마음을 다해서 농사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이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딴 짓을 할 때는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도하려고 했습니다.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군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 이 나병이 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는 나병으로 살다가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이 말씀과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즐겨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활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취하시고 기다리면서 찬송을 하고 낙심 대신에 찬송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가 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